두려워하며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하는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이 뭘까? 그때가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한층 더 진일보한 그런 수준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이걸 궁금하기 시작한다라는 것, 그것은 말씀에 대해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뜻입니다. 저희 지인이가 요즘에 글자를 읽고 있습니다. 글자를 읽고 있어서 차를 타고 가면 다 읽어대요. 무슨 약국, 무슨 한의원, 무슨 노래방. 글자를 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글자를 읽기 시작하니까 관심사가 많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거 무슨 자야? 막 물어보려고 해요.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기뻐요. 성장했어요. 하나님도 그렇게 기뻐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궁금함을 가질 때, 이 말씀이 뭘까? 그 궁금함을 가질 때. 근데 그건 기본적으로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읽어야, 말씀을 읽어야 하나도 안 궁금해. 하나님 말씀이 전혀 안 궁금합니다. 하면은 이게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전부 다 알아서 궁금하지 않을까요? 아니요. 관심이 없으니까 안 궁금한 거예요. 우리 예인이가 일본어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일본말로 된 거를 막 읽어내요. 글자로 무슨 말을 읽어내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예인아 이거 일본어로 이게 무슨 뜻이니? 이게 무슨 자야? 그럼 일본어가 뭐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하는 것처럼 하나씩 다 읽어내는 거예요. 아, 그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서 일본어를 배우더라고요. 알아가는 게 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지식을 쌓아갈 수 있는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전 일본어를 못해요. 일본어 하나도 못 읽겠어요. 그러니까 아무 지식이 없어요. 그러니 일본 애니메이션을 보고 해도 뭐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요. 하나도 와닿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내용을 모르니까, 글자를 모르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알아가는 것이 이 말씀과 그 내용에 대해서 깨달아가는 좋은 계기가 됩니다. 그러나 말씀을 기본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 앞에서 설교를 하고 이 내용을 얘기를 해도 이게 하나도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자극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기 때문에 이게 들러붙지를 않는 겁니다.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 자신이 성장하게 되고 발전하게 되고 성경에 대해 눈이 뜨게 되기를 우리가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이제 우리 교회에서 특별히 성경을 보는 그런 해석법들이 있죠. 우리가 더, 왜냐하면 우리가 보는 해석은 제가 말하는 그런 모든 내용들은 그냥 일반적인 내용과 조금 다른 게 뭔가 있으면 여러분 이해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빨리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말하는 그 내용은 다른 데서 말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어요. 어떤 측면이 있을까요? 우리 교회의 설교의 목사님의 이야기는 어렵기만 하다, 이거는 답이 아니고 뭔가 다른 측면이 있어요. 무슨 측면이 있을까요? 한번 알아맞혀보세요. 우리 목사님은 신학적입니까? 신학적인가? 우리 목사님은 상담적입니까? 우리 목사님은 신학적이에요? 상담적이에요? 우리 목사님은 상담적이에요. 상담하는 목사님이라 상담이 많은 부분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걸로 말씀을 엮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같이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내용을 다른 사람이 들으면 잘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런 얘기를 하지? 혹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재미가 없어요. 흥미가 떨어져요. 우리는 사회적이지 않습니다. 생활적이지 않아요. 우리는 신학적이지가 않아요. 우리는 선교적인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상담적인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가 필요하고 그리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따라오기 위해서 성경을 기반하기 때문에 성경을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적용적 해석, 관점적 해석, 분석적 해석, 극본적인 해석 이런 걸로 상담적인 부분을 말씀을 열어볼 수 있는데 우리가 적용적, 관점적은 이제 한 번씩은 다 해봤고 들어는 봤고 오늘 이 시간에는 분석적인 해석을 좀 보려고 합니다. 분석적인 해석. 분석적인 해석은 아까 우리가 서두에서 말한 것처럼 단어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어구가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문장을 보게 되는 거예요. 문단을 보게 되는 겁니다. 구성 요소가 이전에 적용적이거나 혹은 관점적인 것과는 조금 달라요. 그러면서 더 크게 보는 겁니다. 우리가 주보에도 우리가 이제 보여드렸는데 그것은 지금까지 보는 그 렌즈 위에 하나를 더 덧댄 거예요. 단어, 어구, 문장, 문단으로 보면서 그 밑에 자신, 타인, 하나님, 사탄을 보면서 그 밑에서 이제 원리, 예화, 방법, 사례 등을 보는 그러니까 더 복잡한 렌즈예요. 렌즈도 간단한 렌즈가 있고 압축한 렌즈가 있어요. 그게 더 좋은 렌즈죠. 압축 렌즈가. 가볍고 원거리도 잘 보이고 근거리도 잘 보이는 복합 렌즈가 있어요. 그런 게 더 유용한 것처럼 이렇게 보는 게 더 유용합니다. 그냥 적용하는 것보다. 그래서 오늘 이 적용하는 게 아니라 분석적인 해석으로 오늘 성경 말씀을 볼 때 오늘 성경 말씀이 그걸 하기에 딱 좋은 그런 틀이에요. 본문 말씀이. 그런 걸 이렇게 보려고 할 때 이제 우리가 함께 공동의 이해를 가지고 또 성경에 대한 어떤 좋은 해석들을 함께 찾아가면서 그러면서 말씀에서 아 이게 이런 거였구나 라는 것을 우리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단어를 함께 찾아봅니다. 단어를 몇 절에서 찾아보냐면 2절 말씀에서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한 단어를 한번 찾아보세요. 2절 말씀에서 2절 말씀 한도 내에서 같이 하는 거니까 우리가 함께 한번 발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에서 중요하게 보이는 한 단어가 뭐가 보이시나요? 침상 보인다. 자고 싶은 사람이에요. 지금 침상이 보이면 아 침상이 참 눕고 싶어. 문둥병자가 보이면 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거죠. 병자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거죠. 데리고 온다. 지금 끌려온 사람이야. 끌려온 사람이면 데리고 오거늘. 여기도 데리고 오네. 나도 데리고 왔는데 끌려왔는데 이런 게 보이는 거예요. 자 본문 말씀에서 내가 보는 것이 이 전체적인 틀과 일치하게 중요한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뭐가 보이세요? 보이는 걸 한번 말해보세요. 네, 병에 관심이 많으신 거예요. 중풍병자. 예? 네, 미애씨를 시키려고 했는데 권사님이 딱 맞춰버렸어요. 중요한 단어는 죄사함이라는 단어예요. 죄사함. 그게 이 본문 중에서 이 성경 구절 중에서 정말 중요한 겁니다. 진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관심을 가져야만 하는 부분을 이제 보게 된 거예요. 죄사함. 이 죄사함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중풍병자가 나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본문에서 정말 중요한 얘기는 중풍병자가 나왔어요. 침상에 누웠다가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데리고 왔는데 그가 일어나서 나갔습니다. 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얘기는 여기 죄사함에 대한 병 낫는 것과 관계된 것에 대해서 죄사함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본문이 죄사함이라는 이 말 때문에 예수님이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 때문에 커다란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예수님이 조용히 손에 상처에 손을 얹고 나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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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았다 한다든지 아니면 씻어라 해서 씻었다든지 그래서 나았다든지 그랬으면 별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중풍병자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 네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 사람이 뭔데 그런 얘기를 하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 청년이 30대 청년이 병자에게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이렇게 말한다면 세계. 이건 뭐예요? 신성모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이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아주 논란이 됐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님이 이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사람들은 그분이 그런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지만 그런 사실은 그분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강남의 유명 자동차 전시장 중에 포르쉐 매장이라는 곳이 있답니다. 포르쉐. 포르쉐 아세요? 대당 한 3, 4억이 넘는 그런 아주 고급 승용차예요. 그 매장에 어떤 한 사람이 다른 남자 비서를 데리고 이렇게 들어왔대요. 그래서 자동차를 샀답니다. 몇 대를 샀냐 하면 6대. 그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이건희 씨. 이건희 씨가 와서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해서 6대를 샀대요. 그리고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나가려고 했답니다. 근데 그 사람을 응대한 사람이 신입사원이었어요. 신입사원이 가려고 하는 이건희 이 사장의 이건희 회장의 뒤를 붙잡았어요. 아 손님 계약금이라도 주셔야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비서가 난리가 났어요. 아니 이분이 누구신데 계약금 타령을 하냐고. 아 지금 도대체 정신 있는 거냐 없는 거냐고.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이 가난다 가난다 하면서 자기 지갑에서 돈을 꺼내주는데 3억. 자 수표 한 장. 1억짜리 수표 3장을. 그럴 만한 사람이니까 그걸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이건희 회장이 그냥 지갑에서 수표를.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입니다. 예수님이 난데없이 죄사해 주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아무 밑도 끝도 없이 죄사해 주시는 게 아니고 그분이 죄사함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의 본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분신, 하나님의 또 다른 형상.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렇게 모든 죄사함을 하실 수 있는 이유는 자기가 그 죄를 다 갚으시거든요. 자기의 온 십자가의 피로 그 모든 죄를 다 갚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죄사함 수준으로 올리느냐 아니면 올리지 못하느냐.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냐 구원자가 아니냐. 예수님이 똑똑하기만 한 사람, 예수님이 훌륭하기만 한 사람, 그러면 죄사함의 수준까지 예수님이 오르지 못한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올바로 아는 게 아니에요. 올바로 아는 게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닌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바로 죄사함의 위치, 죄사함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의 위치라고 안다면 그럼 예수님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죠. 자, 이 죄사함과 연계해서 이제 거기서 그 다음 이해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안심하라. 아, 이제 2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이 죄사함을 근거로 우리가 두 번째 해석을 한번 해봅니다. 연결시켜 나가는 거예요. 뼈대를 붙이는 거예요. 이 뼈대에 이제 살을 붙여 나가는 겁니다. 다음 구절에서 정말 중요한 말이 뭘까를 한번 찾아보세요. 3절, 4절, 그리고 5절입니다. 3절, 4절, 5절에서 이 죄사함과 연계해서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 뭔가를 한번 찾아보세요. 어구를 찾는 거예요. 3절, 4절, 5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참람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이 만약에 성경을 다 해석된 것을 본다면 뭐 여러분 스스로가 성경을 해석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 대신 여러분 자신이 얻는 것도 없을 거예요. 뭐 큐티책도 좋지만 큐티책만 의존하면 성경을 볼 때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분석적으로 해석한다면 연결고리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내가 신학적으로는 좀 부족해도 이게 뭔가 연결되는 고리가 있을 거야 라고 할 때 이 단어와 이 어구를 한번 연결해 볼 때 뼈가 붙어요. 그러면 이 제사함, 아, 제사함 말 참 의미가 있다. 이걸로 끝나지 않고 이게 이제 확장이 되어집니다. 이제 이거와 확장될 수 있는 어구를 하나 찾아보세요. 3절, 4절, 5절에서. 이 중에서 어구, 어구는 우리 많이 했죠. 단어, 두 단어 이상이면 어구가 되는 거예요. 속으로 이르되 이런 게 어구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참람하도다 또 될 수 있는 거고. 그 생각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여기까지가 다 어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어구라는 이 단위로 죄사함과 연결되는 걸 찰 때 뭐가 중요한 말일까요? 살을 붙여보자고요. 죄사함이라는. 그래서 우리가 단어에서 어구에서 어구에서 문장에서 문장에서 문단까지 그럼 이제 이 전체가 우리에게 큰 조각상이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철사에 불과했는데 기본 틀을 잡고 여기에 뼈대에 살을 붙여나가면 이제 멋진 조각상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위한 살을 붙여보세요. 죄사함으로부터 무슨 단어, 무슨 어구가 연결이 되겠습니까? 예? 네? 받았느니라. 그러면 이제 준비한 것과는 다른 이제 형상이 나오는 것이고 이제 저랑 맞춰보세요. 저랑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근데 이제 그거는 좀 개별적인 것이니까 저랑 맞으면 이제 같이 나눌 겁니다. 무슨 3절, 4절, 5절 중에 어떤 어구랑 맞추면 죄사함과 이 말이 연결고리가 이어지면서 살을 붙여나갈 수 있을까요? 미애 씨는 어떻게 생각해요? 참남한 거 좋아하시네. 참남하다. 아니 그냥 막 찾지 마시고 죄사함과 연결해서 찾으셔야지. 네? 마음의 악한 생각. 미혜 씨는? 마음의 악한 생각. 어찌하여 마음의 악한 생각을 하느냐? 네. 근데 권사님은?
일어나. 네.
그게 왜 연결이 되는 것 같으세요?
제삼을 받았으니까.
네.
일어나 가는 거.
맞아요. 네. 맞았어요. 네. 맞추실 때도 있네. 아주 잘 맞추셨어요. 맞아요. 사실 이제 두 번째 말하는 거에서 예수님의 설명이 바로 그거예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어느 것이 더 쉬울까요? 예수님의 말 속에서 둘 중에 도대체 뭐가 쉬운가? 라는 말의 대답은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게 더 쉬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죄사함을 받으면 자연히 일어나 걸어갈 테니까. 그래서 더 원천적인 거예요. 일어나 걸어가기만 하면 죄사함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죄사함은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죄 문제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일어나 걸어가기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겉으로만 이렇게 깨끗해졌는데 속으로 깨끗해지지 않은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나중에 또 다시 그것은 커지게 됩니다. 근본적인 부분이 해결되지 않았다면 겉으로의 모습은 그냥 피상적인 것일 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더 쉬운 말, 더 본질적인 말로 보자마자 소재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난리쳤겠지만 그러나 더 본질적인 부분, 더 쉬운 부분, 다른 부분을 얘기할 필요 없이 더 쉬운 부분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거였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걸 이해를 못하니까 그 다음엔 조금 두 번 말하게 하지만 연결적인 관계로서 그럼 이제 네가 해야 될 다음 일들은 일어나 걸어가는 거다 라는 것을 구분해서 얘기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구로 일어나 걸어가라가 두 번째 연결고리가 되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았는데 그대로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리석은 차죠.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일어나 걸어갈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누워있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어떤 사람은 죄사함을 받았지만 그러나 아무것도 못해. 죄사함을 받았는데도,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데도 여전히 병자 노릇을 하고 있어요. 더 이상 병자가 아닌데. 그러나 그것을 주님이 일깨우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죄사함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니까. 그래서 이러한 연결고리 속에서 우리의 삶이 형성되는 거예요. 우리도 믿는다면,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삶이 있지 않습니까? 너가 믿는다면서, 너가 죄사함을 받았다면서, 그럼 예수님은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했으니 그 다음에 실제적인 문제. 일어나 걸어가라. 네 다리로 일어나 걸어가라. 다른 사람 의존하지 말고, 다른 사람 신세 지지 말고, 네가 일어나 걸어가라. 이것이 바로 죄사함 받은 자의 삶이에요. 죄사함 받은 자의 삶을 주님이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주님의 설명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구원받는 삶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이제 앞으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따르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그냥 죄사함에 대해서만 얘기로 끝이 나지 않아요. 진행해서 일어나 걸어가는 삶.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교회 오는 것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 오고 나서 교회를 통해 또 봉사할 것도 생각하는 거예요. 봉사하는 것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통해 또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는 영광을 생각합니다. 이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죄사함 받았으니까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뼈대를 좀 어느 정도 붙였습니다. 살을 좀 더 형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 좀 더 살을 좀 붙여보도록 할게요. 어구에서 더 나아가는 살은 문장이에요. 문장. 중요한 한 문장을 찾는 거예요. 죄사함, 일어나 걸어가라, 연결되는 또 다른 문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몇 절에서 찾아볼 거냐면 6절 말씀에서.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자, 6절 한도 내에서 죄사함 찾았고요. 그 다음에 일어나 걸어가라 라는 말을 찾았습니다. 그러면 이 어떤 수준을 생각할 때 동일한 수준으로 비슷한 얘기를 찾는 게 아니라 그거를 더 상승시켜 나가는 거예요. 더 확대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죄사함, 일어나 걸어가라. 그 다음에 찾을 수 있는 하나의 문장은, 여기서 찾을 수 있는 중요한 문장은 무슨 문장이 될까요? 두 번째 문장,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라. 예의는? 첫 번째 문장,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두 개의 문장 중에 뭐가 더 중요한 문장일까요? 앞에 문장이겠어요? 뒤에 문장이겠어요? 자, 보세요. 처음에 죄사함에서 출발했어요. 죄사함에서 일어나 걸어가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더 나아가는 살은 뭐가 될까요? 그거는 동일 선상이에요. 동일 선상. 이걸 계속 반복해. 일어나 걸어가라. 밥도 먹어라. 빨래도 해라. 또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이건 동일 선상이에요. 여기서 더 올라가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무슨 첫 번째 문장이 중요해요.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처음에 예수님이 설명하신 죄사함, 뭐 죄사함 운운을 하네. 그러나 그것이 일어나 걸어가게 하는 것이었고, 그것을 통해 정말 제대로 된, 이 모든 것을 통해 제대로 된 한 문장을 찾는다면,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이 앞에서는 인자는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실제화 된단 말이에요. 일어나 걸어가라 라는 것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야, 주님께 이런 권세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만 아는 것으로는 더 부족하죠. 이걸 세상 사람들이 알아야 돼요. 인자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구나. 사람들이요, 이 인자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라는 것이. 그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끼리만 이러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주님은 원래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 권세가 일어나 걸어가면서 사람들에게 알게 되어지고 그게 확장되어 지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말씀이 아주 중요한 뼈대요. 그리고 깨달아가는 원리가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이건희 회장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또 비슷한 또 재미있는 또 일화가 있어요. 이건희 씨는 참 자동차를 좋아했나. 자동차 광이래요. 그래서 그 용인의 삼성 그 에버랜드 그 자동차 경기장이 있는데 거기에 그렇게 아주 명차들이 즐비하대요. 자동차 쇼핑에 관한 또 다른 얘기예요. 이건희 씨가 또 비서를 대동하고 벤틀리 매장에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벤틀리 뭔지 아세요? 또 유명 차예요. 이것도 한 3억, 최하가 3억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3억부터 이제 차를 가려기 시작되는데 그 비싼 자동차 매장에 와서 벤틀리를 하나 구입을 하려고 했답니다. 내가 하여튼 신입사원이 문제예요. 신입사원이 이 이건희 씨를 이렇게 응대하면서 왜 신입사원이 이렇게 응대하는지 하여튼 좀 고위직이 응대를 해야 되는데 와서 이건희 씨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아, 벤틀리를 사시는데 리스가 쌉니다. 리스를 한번 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아, 돈 주고 사도 살 사람한테 리스를 권하는 거예요. 리스는 이제 뭐냐면은 렌트하는 식이에요. 렌트하는. 기업에서는 이제 렌트를 리스라고 해요. 렌트해서 이제 하는 거를 제안을 한 거예요. 아, 근데 또 이건희 씨가 또 그러자 그랬대요. 리스를. 그래서 이 사람이 뭘 했냐면은 리스 연계회사인 삼성 캐피탈에 연락을 했대요. 여보세요? 캐피탈이죠? 저 이건희 씨 신용조회를 좀 하려고 하는데 이건희 씨 신용조회를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 캐피탈에서 난리가 났대요. 당장 그 집어치우라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때로는 이렇게 신용조회를 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신용이 어떻게 되세요? 하나님을 믿을 만한가? 하나님이 과거에 어떤 일을 이루셨는가? 하나님이 신용조회를 하려고 해요. 하나님께 그런 권세가 있나요? 하나님이 이런 거 하실 수 있나요? 그거를 좀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하고 알 못하면은 그만두게. 그러나 그거는 어리석은 거예요. 애초에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만드셨고 이 세계를 지으셨고 이 세계를 운행하시고 그 세계 속에서 우리들에 대한 삶을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할 때 우리는 그게 신뢰가 안 된다면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의 신용을 우리가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어리석음을 버리고 주님께 그런 권세가 있구나. 주님이 하라면 그거는 되는 거구나. 그리고 그거는 맞는 거구나. 그대로 살면 확실하구나 라는 것을 알 때 하나님께 권세가 있다고요. 죄를 사하는 권세뿐이겠습니까? 사람을 의롭게 하는 권세도 있어요. 과거의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현재의 삶을 바꾸시는 권세가 있습니다. 미래를 변화시키는 권세가 있습니다. 주님은 권세자예요. 그 권세자임을 우리가 고백하고 살아가는 삶이 필요한 것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이 그 큰 권세를 맞이하고 이 사람들이 정말 당황해하고 때로는 그것을 부인하고 그것을 때로는 조금씩 이해하는 그런 어떤 혼란스러움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재 우리에게 있는 삶 속에 주님이 정말 권세자인가? 때로는 주님을 너무나 오해하는 그런 삶도 많죠. 주님의 권세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높이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막 재고 내가 분석하고 내가 확인하고 또 내가 판단하고 어리석은 거예요. 그걸 다 내려놔야 돼요. 주님은 그걸 알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권세가 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권세자이신 주님을 맞이하시길 축원합니다. 그 권세를 부인하고 주님 신용조회하는 그런 여러분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문단에서의 의미를 찾아보고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단에서의 의미는 가장 마지막에 있는데 이건 우리가 자동적으로 나오는 것이라 7절 8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우리가 보고 두려워하여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자, 문단에서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다 완성이 됩니다. 이 사건에 예수님이 바로 뭐가 더 쉽겠느냐라고 질문하셨던 죄사하는 것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것 뭐가 더 쉽겠느냐라고 말했던 이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8절의 사건의 의미가 이 문단을 통해 이 문단이라고 한다면 뭐 더 큰 문단을 볼 수도 있겠지만 이 두 문장 이상의 단위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바로 이 7절 8절이 그 의미를 딱 보여주고 있어요. 이 모든 사건을 통해 사람들이 알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사람들은 지혜로웠어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사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예요.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권세가 있을까? 하나님의 권세가 있나 없나? 내게 정말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씀이 맞나 틀리나? 주님께서 정말 이런 것을 하실 수 있나 없나? 고민하는 동안 우리가 그것을 그 권세를 믿고 따르고 그 권세로 행하여질 때에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마세요. 우리의 인생의 의미는 우리의 영광이 아닙니다. 내가 잘났어. 내가 잘할 수 있었어. 내가 지혜로웠어. 내가 승리했어. 내가 성공했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의미는 사람들이 듣고 놀라면서 이런 권세를 한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이것이 정말 이 모든 사건의 의미였어요. 우리의 지금 현재의 삶 속에서 마찬가지. 예수님의 삶의 의미가 우리에게도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려고 할 때 우리가 때로 좋은 일이 있거나 혹은 나쁜 일이 있거나 혹은 때로 되는 게 있거나 되지 않는 게 있거나 이 모든 것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를 의지하고 그 권세를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나타낼 영광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되어진 대로 살아갑니다. 잘 되면 기뻐하고 또 못 되면 낙심해 합니다. 그게 인지상정이에요. 우리도 그러한 인지상정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해보면 잘 되면 기쁘고 안 되면 슬프는 그런 시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개입 속에 새로운 삶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삶이냐면 잘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삶이에요. 혹은 잘 되더라도 교만하지 않는 삶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에요. 그럴 때 그 모든 것을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되고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게 됩니다. 주님의 주인공으로 된 바로 이 사건에서 우리가 이러한 삶을 봅니다. 이번 한 주를 우리가 살아갈 때도 이러한 묵상을 통해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아, 영광 돌리는 게 이런 거구나. 내가 뜻대로 안 돼서 막 좌절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면 하나도 영광이 안 돼요. 이건 뭐 우리 인간이 똑같은 거예요. 뭐 믿는다 해도 똑같은 거예요. 기도 응답 안 들어줘서 그렇게 슬퍼하는구나. 또 그 뜻대로 안 되니까 그렇게 괴로워하는구나. 그 뭐 사야 되는 거 못 사서 그렇게 그냥 뿔이 났구나. 혹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걸 이루지 못해서 그냥 괴로워하는구나. 하나님께 하나 영광이 안 돼요. 그러나 어려움이 있어도 문제가 있어도 좋을 땐 좋은 거니까 문제는 잘 안 될 때 그럴 때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권세가 있고 그 권세를 따라 내가 묵묵히 전진한다라고 했을 때 아, 이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의 영광만 생각하지 하나님의 영광은 생각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전진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분석적인 해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그 속에서 죄사함, 죄사함에서 일어나 걸어가라, 일어나 걸어가라 해서 인자에게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노라. 그리고 이런 권세를 하나님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러한 삶에 하나님께 대한 영광을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보는 누군가에게 여러분을 둘러싼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진정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 영광을 보여주시지만 주님 그 영광이 영광스러움을 알지 못하고 이제 때때로 안 돼 쓰러지고 또 괴로움으로 또 낙심됨으로 좌절해 있는 모습을 보이게 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이제 다시 우리가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권세를 생각하며 우리가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죄사함과 일어나 걸어가게 하심과 이 세상에 죄를 사하시는 그 놀라운 권세를 생각하며 이제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영광을 사람들이 보게 해 주옵소서. 그 영광이 이 세상에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개척교회로 이모저모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초신자로 이모저모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가정에서 이모저모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속에서 영광을 돌리게 해 주옵소서. 주님 이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바로 이 시간이 이 한 주간도 시작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의탁하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같이